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본문은 똑같습니다. 지금 몇 주째 똑같은 본문으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29절의 말씀 한 절만을 저희가 읽고 그리고 말씀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잠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의 말씀, 한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들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마지막 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싸우는 싸움, 두 번째,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똑같은 제목으로 한번 했고,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싸우는 싸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들면서 정말로 작년 말부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교회 모토를 이렇게 이제 정한 것인데, 정말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시간, 재림의 시기, 그것과 굉장히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정말 코앞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표를 이렇게 정하고 또 말씀도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를 요약할 수는 없고 지난 시간 것만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곱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각 교회들의 존재했던 그 문제들 그 문제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변형되어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를 어떻게 부패시키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이제 세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에는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실제는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두 교회, 일곱 교회 중에 두 교회,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현대교회와 연관시켜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한국교회에서 각광받는 신학인 언약신학 또는 이것을 이제 대체신학이라고도 합니다. 대체신학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러한 신학들이 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언약 신학 또는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맺으셨던 그 언약은 더 이상은 이제 효과가 없고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고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다 대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언약 신학의 골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영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해하니까 영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을 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어떤 정해놓은 그 생각에 이렇게 꿰어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두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또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면서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스스로 사도라 하나 사도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 문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 내 이런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 내 사도도 아니면서 내가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기로 사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 그 기프트, 은사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사도의 선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대언자의 선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교사의 선물을 주시고, 병고침의 선물을 주시고, 뭐 타언어를 말하는 선물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 중에서 사도라고 하는 선물, 이것은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 기초를 이루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에 해당했던 것들은 이제 그 기초가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리적으로 볼때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를 일컬어서 사도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를 대체해서 사도를 한 명을 더 뽑을 때에도 그 자격 조건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에겐 사도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가 입던 옷을 그냥 갖다가 그 어떤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낫는 이러한 엄청난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거였어요. 그게 실제로 사도들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그 체계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사도권 계승을 이야기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개신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도권 계승을 주장하고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어떤 목양자 또는 좋은 설교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사도라 하나 사도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사악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들을 걸러낸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그것은 교회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하는 문제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스스로를 여대원자라고 칭하면서 이 주님의 종들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때 주님의 종들은 당연히 남자였겠죠. 그러니까 남자들 위해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어떤 영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어떤 여자 대언자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교회 내에서 용납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교회에서 이 여자의 이 어떤 그 리더십, 그러니까 여목사, 쉽게 얘기해서 여목사의 문제는 굉장히 만연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다 동등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자가 훨씬 더 존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만드신 세련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순서와 창조의 순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가정과 국가와 교회, 이 모든 그룹 내에 남자 리더십을 세우셨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특별히 현대에 와서 그 남성성을 상실하고 그 머스큘린 이걸 상실한 거예요, 남자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여자 리더십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창피한 일인 것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여자리 목사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이것이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태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가부장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 남녀 고용 평등법을 위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를 직업으로 세상 세속에 속한 직업으로 보는 그 관점 때문에 이렇게 된 문제인 것이고, 이걸 하나의 돈벌이로 이렇게 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무질서를 교회 내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한 가지를 더 보겠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네게 있기 때문이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치는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 적은 거예요. 예. 여기 지금 대단히 흥미로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 중에서 다른 곳에선 찾을 수가 없고 특별히 민수기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이제 이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광야를 거쳐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근처에 이제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 이제 모압 족속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때 그 모압의 왕인 발락 좀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람은 발람. 지금 여기 모압의 왕은 발락. 네. 그래서 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를 막 이렇게 파죽지세로 이렇게 물리치면서 강성해지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자기 차례다 이렇게 느낀 것이겠죠. 그런데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앙이라기보다는 주술적인 어떤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주술사, 마술사, 주술사 같은 사람이 누구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누구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이제 그 미신이 있는 것이죠. 이 발락도 이제 그러한 미신이 있었는데 당시에 발람이라고 하는 부돌 지역에 사는 거리는 꽤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성이 너무 자자했던 것 같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를 축복하면 굉장히 복을 받고 누구를 저주하면 굉장히 또 저주를 받는 그러한 것이 이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대언자는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실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저주하시기도 했던 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면 그러면 저주를 받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이제 모셔오려고 저주하기 위해서 모셔오려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발람은 거절을 합니다. 아, 난못 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나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당신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러설 또 발락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번에는 더 많은 어떤 선물과 제안, 선물에 대한 제안과 또더 유력한 사람들을 이제 또한번더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발람이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는 거죠. 발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대언자는 아니에요. 굉장히 그이 돈에 눈이 멀어 있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어쨌든 또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단칼에 거절하지는 못하고, 아,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럼 잠깐, 오늘 밤에 잠깐 좀 머물러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밤에 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오거든, 그러거든, 네가 가긴 가되, 내가 전하는 말만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발람이 일찍 일어나서는 뭐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안온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욕심에 이제 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에 이제 그 안장을 얹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출발을 하는데 중간에 나귀가 멈춰서서 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놈의 나귀가 이게 무슨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나귀가 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에게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짐승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건은 아닐지라도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 주인님의 명령에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이제 보니까는 눈을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니까는 이제 천사가 이제 칼을 들고 앞에 이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여담이지만 우리가 짐승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이또 우리의 말을 또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도 또늘 염두에 두면서 어쨌든 학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짐승을 학대하는 건 전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잔인한 자는 짐승을 학대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그 생명체인 짐승, 인간보다는 급이 낮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짐승, 그들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분량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자,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어쨌든 이 발람이 발락에게로 갔지요. 가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와 양을 잡아서 희생 헌물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랬는데 이 발람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딱 말을 하는데 보니까는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 끝자락에서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말만 잘잘잘잘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압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이거 저기 저주하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모셔왔더니 오히려 축복을 하냐?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른 산으로 옮겼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또 다른 산으로 옮겼는데 똑같은 일이 세 번을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가 25장으로 이어지는데 25장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한번 25장 1절서부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25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더니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보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 지역에 장기간 머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수상한 거예요. 장기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성적으로 결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압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자기들 신전 제사, 자기들 진영에 먼저 초청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신전 제사에 도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슬금슬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신전, 모압 신전까지를 접근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단순히 신전 구경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곳에서 이제 그 모압의 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고 나오는 그 고기, 그 고기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신에게 경배하는 차원까지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중간에는 당연히 이 여자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교 신전에는 굉장히 이 광범위하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파퓰러하게 종교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사악한 지역이었는데, 그 고린도의 신전에도 그 단순히 그 어떤 그 우상들에게 희생헌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종교 창녀들이 있어서 거기에 찾아온 남자들과 성적 결합을 하는 것을 종교 행위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만연한 일이었어요. 이교 제사에서 이게 모압에도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적으로 결합하게 되면서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까지, 모압의 신까지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두머리들 중에 많은 자들을 교수형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재앙으로 치셔서 2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죽는 사건이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그런데요, 이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 민수기의 아까 그 23, 24, 25장으로 연결되는 거기서는 좀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2장부터 24장까지 이제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수기 31장에 가서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가보시면은 이때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을 쳐서 승리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발람도 죽습니다. 이 거짓 대언자, 이 발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발람도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원래 하나님은 그 이교도들과 전쟁할 때그 남녀노소를 다 죽이도록, 왜냐하면은 살려놓으면 그들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풍습, 그것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다 죽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남자들은 죽이는데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남겨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을 비교해 보면 우리 이제 특별히 형제님들의 경우에 세속적인 여자들이 훨씬 예뻐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수하고 잘 꾸미지도 않고 물론 안 꾸미는데도 너무너무 이제 아름답긴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런데도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세속에 물든 그 여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어필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남자들이 혹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그러한 이방 여자들을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15절부터 있는 것입니다. 31장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인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이걸 회상시키면서, 그러니까 남자들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도 남자를 안 여자들은 다 죽이고 그렇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들만 남겨라.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벌써 잊었냐? 발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너희가 잊었냐? 발람의 조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해서 범죄하게 됐지 않냐? 그 결과 2만 4천 명이나 죽은 거 너희가 다 잊어버렸냐? 이 얘기죠. 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민수기 22장, 23장, 24장 다음에 25장에서 뭔가 조금 연결고리가 없이 시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그 중간에 뭐가 있는 것이냐면 발람이 뭔가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그렇죠? 발람이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만 하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왕 발락에게 카운슬,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는 일에서 모압의 여자들을 활용하도록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소위 미인계입니다. 이때의 정황을 이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다시 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렇죠. 조언을 했다는 것이죠.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구체적인 발람의 조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걸림돌을 놓았다는 거예요. 이 걸림돌에 지금 사용된 것이 특별히 여자였습니다. 이 발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약성경의 두 군데에서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먼저는 유다서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유다서의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의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때 이 그들은 그 문맥을 쭉 이렇게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들 또는 거짓 교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다. 아, 그러니까 발람의 문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탐욕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에도 이제 이 발람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의 그 1절부터 보면은 문맥이 뭐냐면은,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장면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악독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악질적인, 악랄한 그 방법입니다. 마귀의 방법은 늘 그래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거짓 교사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기 휘하에 그 소위 교인들, 그들을 머릿수로 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서글픈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교회를 머릿수로 재서 팔아 넘기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품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탐욕의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12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들이 이제 이성 없는 짐승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보면은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인다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심지가 곧질 못해. 이런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럼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계속 탐내는 얘기 나오죠. 탐심, 탐욕, 계속 이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지금 구약의 그 발람의 이야기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불의의 삯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짓은 미친 짓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발람의 교리의 문제와 연관되는 거예요. 잘못하며 살다가 복음을 듣고 그러한 것들로 빠져나와서 깨끗하게 된 것은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도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그렇죠? 아,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그래야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다. 20절에, 만일 그들이 주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리니 그들이 의의 길들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방탕한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될때 그게 얼마나 삶이 비참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짓 대언자와 거짓 교사를 언급하는 맥락에서 이제 발람을 언급하신 것이고 그들의 그 거짓 가르침의 저변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품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발람과 관련된 이 모세의 기록 또 유다서, 유다의 기록, 또 베드로서의 베드로의 기록, 또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기록,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이때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그 대가, 보물, 명예, 명성 이런 것들을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돌아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축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는 할수 없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에게 저주를 받도록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활한 것이죠. 네.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는 할수 없지만, 그러나 그 백성이 그 신에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저주받는 일은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 즉,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해서, 영적 질투를 유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퍼부어지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걸림돌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걸림돌, 스텀블링 블럭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덫인 거죠. 덫을 만들어서 덫에 걸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말고, 화친을 해라. 화친을 해. 화친을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진영에 한 명, 두 명씩 초청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압 신전, 모압 시내도 구경시켜주고 그들이 맛보지 못했던 어떤 찬란한 문화 또는 유흥 문화 이런 것들도 구경시켜주고 클럽, 카페, 뭐 룸살롱 이런 것도 구경시켜주면서 이제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냐면 이제 그들의 신전까지 이 남자들을 끌고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와봐. 아유 그 우리 모압 신 그거 저기 뭐야 너희들 보고 경배하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잖아. 우리가 너희 보고 우리 신 모압 신을 섬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한번 와서 구경이나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점점 발길을 그쪽으로 들여놓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야, 여기 배고프지? 그러면서 고기를 내오는데 그 고기가 뭐예요? 그 신에게 희생물로 바치고 나서 나온 고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고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맛있었을 것입니다. 에이 뿔뿔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완전히 빼야 돼요. 피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를 완전히 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유대인이나 또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 코셔하고 또 뭐죠? 할랄 음식, 할랄 코셔 이런 것처럼 피를 완전히 이제 제거한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테이크 드실 때 피가 약간 있는 게 맛이 있으시던가요? 아니면 피를 쫙 빼서 건조한 것이 맛이 있으시던가요? 솔직히 말하면 피끼가 약간 있고 육즙, 그래야 육즙도 또 많이 있고 그런 스테이크가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자들의 눈이 돌아갔겠죠. 이렇게 맛있는 고기.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는 종교 의식 중에 예쁜 여자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 포함돼 있어. 아니, 너는 그런 거 못하지.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못하지. 너는 그냥 거기서 구경만 해. 구경만 해. 그러면서 모압의 그 남자들이 거기에서 그 음행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보기만 했겠죠. 어쩌면 이러고 바뀌죠. 어쩌면 이러고 바뀌죠. 점점 대담해지면서 그것의 맛을 보았을 것입니다. 고기의 맛을 보았을 것이고 이방 여자의 맛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경배 행위까지를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종교 의식에 포함된 그 행위로서의 음행 얼마나 달콤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솔직히 인정하듯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걸 뿌리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아예 접근을 안 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앞에 가서 그것을 다 보았고 또 심지어는 한두 번 그것을 경험했을 때그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죽여야 뿌리 뽑는 거예요. 죽여야. 그래서 어쩌면은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재앙으로 죽었다 할때그 재앙이 어쩌면 성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작전이 실제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둔 것이고, 이 결과로 지금 2만 4천 명이 이제 주님의 그 진노로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 얼마나 악질적인 것입니까?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걸림돌은 음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두 가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당연히 이제 이교 신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그때에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발람의 사건을 언급하실 때 이것을 발람의 교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리. 성경에서 그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닥트린이에요. 물론 이 닥트린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교리로 번역할 수도 있고 가르침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티칭과 닥트린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교리, 닥트린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그게 교리예요. 이걸 개역 성경은 전부 교리를 다 빼고 전부 교훈으로 바꿔놨어요. 교훈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훈과 교리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교훈은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게 교훈이에요. 그러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잘 정리되어 있는 하나의 신념의 틀이란 말이에요. 틀.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여러 가지 이제 교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발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덫을 놓은 이것도 하나의 교리였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리였다. 예.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속일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어떤 하나의 단단한 무기다, 단단한 사상 체계다, 단단한 견고한 어떤 정리되어 있는 속임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핵심은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희생물을 먹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 신약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위해서 경고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100%딱 부러지게 이렇게 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것을 해석할 때, 우상에게 바친 희생물을 먹는 문제를 조상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상에 차려졌던 음식 먹는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주님이 그것을 의미하신 것이라면, 조상 제사는 사실 이제 동양권 또 동남아시아권, 동양권의 특정한 몇몇 국가들에서 이제 행하는 풍습인데, 그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조상에게 차례 지내고 또는 제사 지내고 난 음식 먹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그건 좀, 좀 너무 문제를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좀 유치한 해석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천지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이름을 빙자해서 신천지를 해치려는 사람이 이제 거짓 목자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들의 전문 용어로는 멸망자이고, 이게 이제 발람이라는 거예요. 발람. 이 교리, 발람의 교리를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이제 조금 이걸 좀 자료를 찾으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천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러한 이 신천지를 해하려는 자가 이제 거짓 목자면서 이런 사람이 이제 발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런 목사의 말을 듣고 신천지를 이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이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참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문제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단은 공통점이 그겁니다. 굉장히 좀 애매한 것들을 이렇게 딱 치고 나와요. 애매한 것들을 치고 나와서 너희 이런 거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런 거 모르지, 내가 해석해 줄게.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교주가 이제 그 예를 들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고, 뭐두 증인이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자기 교주가 뭐 없어졌던 뭐 유월절 교리를 회복시켜줬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실제의 신약 교회에서 문자 그대로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실제 신약 교회에서 이제 문자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교회라 불리는 곳 내에 우상을 들여놓는 집단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 카톨릭 안에는 온갖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리아 신상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고상, 온갖 성인들의 상들, 그거 명백하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십계명 자체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카톨릭의 십계명은 우상숭배를 빼지 않습니까? 또 교회라 불리는 곳 내에서 명백하게 음행을 조장하는 곳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것은 몰몬교가 될것 같습니다. 몰몬교는 이 폴리가미 뭐죠? 일부다처. 일부다처를 행합니다. 일부다처. 종교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종교의 이름으로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결혼이 완성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그것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들의 합법적으로 음행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명백하게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하실 때, 버가모 교회는 참된 교회는 맞거든요. 교회, 일단 교회는 맞단 말이에요. 그 버가모 교회는. 왜냐하면 그 안에 순교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적용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제 파악은 하겠는데, 이것을 현대 우리 이제 신약 교회에서 적용하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적용하게 된다면 좀더 폭넓은 의미에서 이제 영적으로 조금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교회 모임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기보다는 이제 그 성도들의 생활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술 취함의 문제, 이제 성도로서 술 취하는 문제는 술의 신 바쿠스, 우리 바카스 있잖아요. 바카스. 바카스가 그신 중에 술의 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의 문제는 우리가 그이 바쿠스를 섬기는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말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록 음악을 숭배하는 문제는 음악의 신 뮤즈, 거기서 뮤직이 나오죠. 뮤즈를 섬기는 문제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 그이록 음악 산업, 아이돌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서, 그 아이돌 그룹들을 만들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돈벌이도 하고, 또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마귀에게로 끌고 가는 그 일을 하는 그 주체 세력이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그거는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공부해 보면 그 배후에,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그 배후에 사탄 숭배자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그 영혼까지를 다 팔아버린 그 아이돌, 그 스타들, 그들을 숭배하는 문제, 그것은 지금 이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문제와 영적으로 보면은 유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또 이제 음행의 문제, 음란함의 문제, 이 문제도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이것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과 이손 안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손 안에까지 이제 음란물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서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속임수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좀더 폭넓은 의미에서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을 전혀 안 따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얘기를 쭉 보면은 굉장히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따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려고 노력한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명예와 재물과 부에 대한 욕심을 결코 버릴 수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은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 있지만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사조로 보면 이것을 우리가 신복음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복음주의, 신중립주의, 신복음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복음주의 말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 굉장히 나쁜 겁니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신복음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한 발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쪽에 두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도 인정받는 쪽에 걸치는 그러한 신학 사조가 신복음주의 또는 신중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심한데 교회나 한번 가보지 뭐. 내가 종교에 귀의를 하고 싶은데 기독교가 좋을 것 같아. 뭐 이래서 이게 찾아오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온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구원받는 것과 그다음에 구원받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교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와서 심신수양하고 이렇게 도닦고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영적 싸움터인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이 있는 자리라고도 말씀하시고 지금 이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이렇게 교회 내에도 있을 수가 있으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도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100% 확신하면서 어떤 적용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쨌든 그 기본 개념,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걸림돌을 놓는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교활해서 신실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걸림돌이라는 것. 그래서 강하게 싸우는 대신 세상이 우리를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게 만들고 화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점점 한 발씩 한 발씩 끌어들이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음행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치열하게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잘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